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일본의 도쿄를 난생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원래 어떤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를 처음에 가면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본 다음에는 그 도시의 종교의 중심지를 꼭 찾아서 거기를 순례하곤 합니다. 관광의 70%를 일정의 70%를 그 도시의 영혼과 정신을 쏟아부은 곳, 즉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에 쏟고 나머지 30%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를 돌아봅니다. 그거를 보는 데 쓰기 때문에 저랑 여행을 가면 재미가 없는지 가족들도 저랑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국립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 센소지 그리고 천황이 거주하고 있는 고쿄, 에도성 뭐 이런 곳들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를 보고 도시의 이곳저곳을 뭐 긴자, 신주쿠, 하라주쿠, 아키하바라 뭐 이런 곳들을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그 유명한 메이지 신궁을 가봤어요. 오늘날 근대 일본을 만든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냈던 천황이 바로 그 메이지 천황이고 그 메이지 천황이 모셔져 있는 신사가 바로 메이지 신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지어서 참배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참배하고 그 신사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 번 절하고 동전을 던지고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조용히 그것을 순차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일본을 내내 걸어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그 메이지 신궁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일본이란 나라의 정체성, 일본이란 나라의 정수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천황과 신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 그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영혼과 골수구나. 그리고 바로 그 천황이 중심으로 이끌어낸 근대화, 자본주의화, 그리고 현대화, 이게 바로 오늘날 일본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 제가 받은 인상적이었던 것은 너무너무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뭐 소리를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에, 그 넓은 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나들이 피크닉을 즐기는데 떠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공원에 좀 앉아있는데 마침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그렇지 일본도 떠들 수밖에 없겠지 하고 들어보니까 한국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은 옆에 그 넓은 공원에서도 조곤조곤조곤 얘기하고 그 박물관에서는 조그만 애들도 한마디도 안 떠들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보고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체 국민이 철저히 남의 배려라고 할까요?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서로를 되게 신경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섭도록 훈련돼 있을까라는 것을 느꼈고,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이 무시무시한 집단이 천황과 또 국가의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인 힘으로 모일 때 다시 얼마든지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또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시내와 메이지 신궁을 다 둘러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식민 통치한 36년의 시간들이 비로소 몸에 약간 다가왔어요. 어떤 식으로 이들이 우리를 통치했을까가 손에 잡히듯이 그려졌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선은 일본의 일부다. 그리고 서울은 작은 동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역 역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도로를 내고 철도를 깔고 일본에서 했던 그 근대가 그대로 조선에서 했겠구나. 그 시스템과 그 정신, 그것을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겠구나. 그러다 보니 신사를 세우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됐겠구나. 저 일본의 시스템 그대로 여기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겠구나라는 것이 확 와닿았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모두가 신사 참배를 하면서 일본어를 쓰면서 살 뻔했는데 이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에스라서를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과정이, 그 계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잡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물리치고 점령하면서 바벨론을 복속시키고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간의 식민 생활을 하다가 미국이나 뭐 하여튼 연합군의 진주로 인해서 그 해방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 군인,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인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레스 왕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데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이들을 다시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말은 고레스가 어떤 계기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꿈이 됐든 전쟁에서 도움을 받았든 어떤 계기가 되었든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 고레스는 수많은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왕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신들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명령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 예루살렘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각자의 12지파가 살았던 그 도성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초막절을 계기로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모세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은 다 부서졌지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급한대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리고 번제물을 올리고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자, 성전이 다 파괴됐지만 허허벌판이지만 성전을 놓을 수 있는 시도는 아직 하지 못했다. 다 모아서 초막절을 지냈지만 번제는 드렸지만 성전은 여전히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듯이 이제 막 흥분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데서 이제 물건을 사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고 막 일꾼들을 모으고 기름을 주고 사고 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꿈에 부풀어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바로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짓던 그 초기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때, 역사상 가장 잘 나가고 다윗에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부국을 만들어서 강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정말 어떤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당당한 힘과 부와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최절정기에 지은 성전이 바로 제1솔로몬 성전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온 국력을 다해서 지은 성전. 근데 그 성전은 다 지금 무너졌고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다 이제 무너진 그 터전 위에서 지금 이제 다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흥분해서 사람들이 막 재료를 모으는 모습이 7절까지 묘사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디어 3장 10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사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establish, 즉 뭔가 이게 기초를 세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건축자가 모인 재료를 가지고 그 성전의 기초석들을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초를 놓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굉장히 설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토대를 놓는 거죠.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뭔가 만들 때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고 제일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해보면 기초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의 터의 넓이를 뭐 100 곱하기 100으로 할지 200 곱하기 200으로 할지 그거를 기초를 얼마의 면적을 잡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면적이 결정되죠.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사실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리고 싶으면 깊고 단단한 기초를 세워야겠죠. 하지만 가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뭐 깊이 팔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기초를 놓아도 될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림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는 눈에 안 보입니다. 기초는 일단 놓고 나면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위로 이제 건물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건물을 떠받드는 것은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부분은 한 해의 계획을 연말과 연초에 세우곤 합니다. 목표와 청사진을 그리죠. 여러 가지 결심들도 합니다. 하루의 생활 습관도 다시 계획하고 다짐하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부터 읽을 거야.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할 거야. 그리고 신문을 볼 거야. 운동은 반드시 하루에 8,000보 이상은 걸을 거야. 내가 이 시계로 체크를 할 거야. 몸무게는 내 마지노선은 몇인데 절대로 이거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1월 초에 그 기초를 어떻게 세우고 계획하고 얼마나 강하게 다짐하냐에 따라서 올해 말에 이게 지금 이루어질지 아니면 딴 곳으로 갈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1월은 이 초수는 한 해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떠합니까? 외양은 매우 화려하지만 기초가 아주 얕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번드르르해 보이지만 기초가 약해서 시험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양은 별 볼일 없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데 그 기초가 굉장히 단단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오고 큰 문제가 생겨서 아, 저 사람 교회 떠나겠구나 하는데 오히려 더 단단하고 의연하게 주님을 찾으며 그 신앙이 강하게 다져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바로 기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중심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일본은 신사가 중심이 된 나라, 천황이 중심이 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뭐가 중심이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기초이고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전에는 회막이었죠. 회막, 텐트. 자, 성전과 율법서가 없는 이스라엘은 껍데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성전은 민족의 영혼이고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개인 개신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중심은 기초는 성전, 그리고 우리의 기초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당,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것이 절대적인 기초로서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여기를 중심으로 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걸 체크해 보는 게 바로 지금 이 1월 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은 굉장히 단조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이 성전 중심의 삶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바벨론에서의 삶을 다 보고 누렸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그걸 버리고 허허벌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제국의 중심부에 가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라로 좋은 비행기 좌석을 타고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놀다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죠. 우리는 반드시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존재의 중심이 거하는 터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기 연예인이어도 수많은 대중들의 칭송을 받고 그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연예인들을 그 중심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나간 사람이라도 가족, 친구, 내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어서 그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심, 터,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버립니다. 자, 이스라엘은 화려해 보이는 제국을 기웃거리다가 중심인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우상신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서 빈털털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화려함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제국 바벨론도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위에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제국이 중심이 됐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역설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그 강력한 바벨론, 자신들을 무너뜨렸던 멸망시킨 제국이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것을 본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렸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야겠다. 저 화려한 바벨론 제국의 심장이 아닌 내 고향 땅, 폐허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우리의 민족의 영혼이자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성전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을 통해 민족의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것이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초를 놓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매우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11절에 보면은 주는 선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찬양을 11절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요 시편을 가져와서 부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적들이 우리의 재기를 노리며 호시탐탐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런 황량한 폐허에서 기초석을 놓았을 뿐인데, 이제 첫 시작 그것을 했을 뿐인데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찬양입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주님이 우리 나라를 망하게 했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으며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신 그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체험하면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궁핍한 중에 감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그 황량한 땅, 황량한 두 손 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가장 극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숨두시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부정적이고 원망이 가득한 쓴물이 막 솟아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처럼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과연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셔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잘못하시면 원망하게 되겠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영원 분별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비로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시간에,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죠.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 처음 온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함성을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성전을 수복하고 이 고토로 회복하는, 그리고 그 태양사리에, 노예사리에 그 설움이 막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나왔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성전의 규모를 보고 슬퍼서 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성전이고 이건 스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제1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제1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위용이 대단하고 규모가 컸던지를 직접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그리고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보니 과거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에 주님께 죄송하고 또 슬픈 그 역사적인 상황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를, 과거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다시 쌓는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함성을 지르고 행복했다는, 여기 상반된 두 장면, 한편은 너무 슬퍼서 울고 있고 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웃고 있는 이 장면이, 이 동시적인 사건, 즉 성전 공사의 기초를 놓는 바로 이 현장에서 상반된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상반된 반응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은혜와 감동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부딪힐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방향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이 충만할 때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온도가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하고 높을 때는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충돌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우리의 온도가 높을 때, 즉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때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의견이 좀 다르고 문제가 있어도 허허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은혜가 떨어지고 또 궁핍함이 찾아오고 서로 각박해지면 작은 문제 하나가 폭발해서 엄청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모든 공동체와 개인을 유지하는 핵심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에요. 꿈꾸는 것처럼, 너무너무 현실과 비현실이 섞인 것처럼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을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이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처음 첫사랑 때 느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뭔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기쁘게 뛰어가면서 너무 좋아서 서로 함께 있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꿈꾸는 것 같았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 시기, 그게 우리가 다 겪어왔던 시기인데 바로 이것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눈물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쌓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 이 새해 벽두에 어떤 기초공사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남은 1월 한 달을 아마 그 기초공사를 하고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시 다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풍성한 한 해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그리고 그 기초를 다시 쌓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 은혜로운 것이며 우리가 사모하는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들을 하는 이 시기에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은 우리의 모든 무너진 기초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지고 귀한 건물들을 세우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